반갑습니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명절을 지나고 이제 가족들하고 함께 있다가 또 헤어지는 아쉬움도 있지만 또 주일날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 가족들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오늘은 다시 한번 다른 때보다 더 길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고요. 또 축복합니다. 다 나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실 또 말씀들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주기도문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목처럼 지난번 땅에서 하늘처럼이 1번이었는데요. 오늘은 땅에서 하늘처럼 2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맞습니까? 6장 9절에서 13절, 뒤에 9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의 돌판 앞에 섰던 것처럼 저희들 역시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듣고 깨닫는 은혜를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 10번째, 땅에서 하늘처럼 산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종교의 가장 보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기도를 통해서 그 종교가 구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종교를 알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종교에서 해탈을 기도 가운데 많이 구하면 그 종교는 대단히 현세 도피적인 종교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어떤 종교에서 기도하는데 세속적인 복을 많이 구한다면 그 종교가 기복적인 종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즉, 기도를 보면 그 종교의 수준이 보이고 또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종교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란 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삶과 또내 속에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도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도는 하잖아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때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른 타 종교처럼 정화되지 않는 우리의 욕망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할 때는요, 어쩌면 그 단계에서는 그 기도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가져서는 안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정화되지 않는 욕망에서 나오는 헛된 것, 또 악한 것, 때로는 해로운 것, 혹은 무익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놀랍게도 끈질기고 성실하게 그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도하고 있는 나는 내가 영적으로 어리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이 내 욕망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나는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끈질기고 성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심지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끈질기고 성실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끈질기고 성실하게 잘못된 기도를 계속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될까?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응답이 돼버리면 어떡하죠?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칼이 있는데요. 이게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번쩍번쩍 하잖아요. 햇볕 같은데. 그러니까 엄마가 이걸 높은 선반 위에 올려놨는데, 아이가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니까, 한 3살, 4살 되는 아이가 자꾸 칼을 달라고 졸랐어요. 엄마 이거 주세요, 주세요. 아침부터 밥도 안 먹고 계속 졸입니다. 엄마 저 칼. 저게 뭔지 몰라. 엄마 저거 줘. 그러니까 엄마가 한 점심쯤 되어가지고, 야, 참 너 대단하다. 감동받았다. 엄마가 쳤다. 이거 줄 테니까 조심해서 갖고 놀아라. 이렇게 할 엄마가 있습니까? 혹시 계십니까? 없죠. 그런 엄마는 없습니다. 아무리 때를 쓴들 매를 들어서라도 못하게 하지 칼을 줄 엄마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는 확신해서 어리고 미숙하고 우리의 욕망에서 나오는 마치 타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조절하십니다. 한 분의 고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민했는데요. 그분은 과거에 자신을 너무나 괴롭게 괴롭히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 사람에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정말 자신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그 사람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분해서 그렇게 저주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마음에 가책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무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내가 했던 기도가 그러면 맞는 기도인가? 그리고 과연 그 사람에게 일어난 그 일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했는데 정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답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yes and no입니다. yes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의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원수에 대해서 잔인하게 복수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주 여러 편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두시면 안 돼요. 저 원수들 하나님 박살내주세요.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그래서 상한 감정이 압도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들도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입니다. 그러나 노우라고 답한 이유는 그 사람에게 내가 기도했던 어떤 사람에게 그 재앙이 일어나면 그 재앙은 그 사람의 기도가 일으킨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노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지 내 기도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일 자신의 저주기도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재앙이 일어났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조정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자동 판매기에 돈을 넣으면 캔 같은 게 떨컥떨컥 나오는 것이라면 그런 것이 기도라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넣으면 그냥 그렇게 툭툭 나오니까.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도 나만큼이나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의 사랑과 정의로서 모든 일을 공평하게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무엇을 구한다 해도요, 그분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분이 행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보신 분들은 모두 그런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아바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지혜를 따라서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이라는 찬송가에 보면요, 3절 가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못된 것 아려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잘못된 것 아려면 측은히 여기고 거기에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존재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가사입니다. 그러므로 아바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 앞에 염려하지 말고 비록 잘못된 기도를 할지라도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처음에 우리의 기도는 그렇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기도가 비록 잘못되었어도 하나님이 다 조절하신다 할지라도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러니까 나에게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기도를 해라. 그러므로 진실하게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타 종교와 달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 계속 나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처럼 어려운 것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요 이미 이기심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리고 이미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휘어져 있고 비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솟아나는 욕망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요,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는데 기억을 잘 안 나시죠?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서 우리가 먼저 떠올릴 것은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미 성경의 수많은 약속과 명령들에게 잘 드러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이미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들. 시작.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구절은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행동이 곧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름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드러난,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구원을 얻은, 이제는 구원을 얻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거룩하고 풍성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다? 거룩함이다. 그러므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구원과 성도의 거룩.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요. 이미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여러분이 기억나는 구절 중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드러난 거죠. 또 있습니다. 구절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뭐 서로 사랑하라.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등등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아, 이미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로하고 다른 걸 찾으면 안 돼요. 이미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또 하라 말고 성경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중에 하지 말라도 있겠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간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자신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한국 기독교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한 분이 또 이 간음의 문제로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소에 교회의 개혁과 또 교회의 성결을 강조했던 분이기 때문에 충격이 좀 큽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난주인가요? 청년들하고 아침에 제 동성애에 관해서 나누었죠.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청년들에게. 동성애자들을 본 적이 있느냐? 너무 청년들을 쉽게 보더라고요.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동성애자들을 너무 쉽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직접 요 근래에. 여러분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한 몇 나라에서 합법화되어 있을까요? 동성결혼까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한 몇 나라 정도 될까요? 그냥 찍어보십시오. 그냥 대충.
열 나라.
조금만 더 쓰십시오. 여러분 전 세계에서 21개 나라가 동성결혼이 합법입니다. 21개국 나라에서.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시간이 지나면요 늘어나겠죠. 계속 늘어나는 추세니까. 그런데 아무리 문화가 바뀌고 세상 풍조가 바뀌고 심지어는 세상 법이 바뀌어서 그것을 합법화해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건 여전히 죄입니다. 죄가 아닌 것으로 인간들이 약속했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들입니다. 죄다 한 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고요. 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의 드러난 뜻입니다. 그리고 드러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은 안 되었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드러난 뜻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평소에 이렇게 쭉 보시는 분들 뭐 평소에 성경을 묵상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데요.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에 비추어서 또 그 성경에 근거한 우리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딱 우리가 거리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했는데 제가 첫 번째 제가 첫 사역지 제가 첫 전도사를 할 때요 저희 교회 제가 맡았던 중동부의 부장 집사님의 부인이 포주였어요. 제가 있던 교회가 사창가 중간에 있었거든요. 첫 번째 사역이. 근데 부인이 포주였어요. 부인은 교회 안 나와요. 이 부장 집사님이 너무 그래. 이분은 신앙이 너무 좋아. 근데 부인하고 타협이 안 돼. 타협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해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죠.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예를 들었는데 필리핀에서 지금 우리 노예입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던 그 한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몸을 팔던 우리 한인 그 여자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자매들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교회에 와서 11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그 11조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뭐 말 좀 해주십시오. 그 자매들이 자기가 할 수 없이 그렇게 살지만 어릴 때 교회도 다니고 신앙이 있으니까 11조를 내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 자매들이. 그러면 여러분 그걸 받아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자매들 마음을 알겠다. 하지만 이거 11조라고 내면 안 된다. 그냥 헌금해라. 이건 11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자매들은 그 직업을 그만둬야 된다. 그죠? 그렇게 말해야죠. 어떻게 그게 11조가 될 수 있습니까? 불의한 돈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돈을 내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11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적혀 있지 않지만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에 비추어서 성경에 근거한 우리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의 거리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때는 아까처럼 제가 들었던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필요 없이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볼 필요 없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양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사고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그냥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저절로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하라 하지 말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거리끼는 것은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딱 했는데 아 이거 거리끼는 건데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기억할 것은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 그걸 안 하고 자꾸 다른 뜻을 묻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드러난 하나님 뜻에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뜻이 아무리 드러나 있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말하면 그 뜻 역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컨대 내가 지금 누군가가 너무 미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꽁꽁 묶여진 증오심은 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겁니다.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랄지라도 순종이 어려우니까 그 뜻이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드러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건가 말 건가는 고사하고요. 그 뜻 자체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목사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겁니다. 사업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혹은 아이가 대학에 진학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부모도 고민하고 목사에게도 기도 요청을 합니다. 제가 알 길이 없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하자고 하는데 혹은 더 좋은 직장에서 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본인도 기도하고 목사인 제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일에 명쾌한 답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뜻들은요, 어떤 뜻이냐면 중립지대에 있는 것들입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뜻들이 아니고. 즉, 어떤 부분들은요, 내가 이렇게 거리끼는 것 없이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의 형상에 손상되지도 않고 또 상식적으로 사람의 윤리, 도덕과 법규들을 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량권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신 재량권을 근거로 각자의 성품이나 취미나 은사를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들이 있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결정해봐라.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는 가능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 더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착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 성향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그쪽으로 가야 하겠다고까지 신앙심을 가지고 나름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도 어느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우리는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중립지대에 있는 것들이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그냥 가까운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그래서 그냥 나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처신을 하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중립지대에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사건건마다 기도하고 확인받아서 하나님 뭘 할까요? 중립지대에 있는 것들인데도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체질이 그냥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생활이 높은 수준의 성경적인 상식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에요. 성경에 굉장히 부합한 상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판단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일상이 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결혼하신 지 한 10년 넘으신 부부들, 부부가 오래 살면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화목하게 잘 지나는 부부들은 아내가 뭐 사사건건 남편에게 물어보거나 서로 토론하여 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이게 남편 생각과 거의 갇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예를 드는 겁니까? 아닌데 지금 20년이 돼도 못 맞추고 있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여러분 왜 이게 맞아지냐면 평소에 깊은 교제와 대화를 통해서 사는 동안 생각과 판단의 체질에 공동점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판단했는데 비슷한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많은 기도를 하는 것보다 평소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어서 일부러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하고 자기 판단대로 처신을 하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아 돌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말에 하나님을 글먹글먹거리지 않아도 그의 행동과 처신과 판단에서 하나님의 냄새가 나고 하나님의 맛이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한 번만 더 크게 읽을까요? 한 번만 더 크게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많은데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그 뜻의 성격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사건 사건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해보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계속 받아가는 사람은 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냥 그가 그렇게 계속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면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간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명절에 여기 우리 형제들 아버지가 계시다면 아버지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셨습니까? 아버지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께 묻지 않고 여기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대부분 자기 아버지의 생각과 비슷한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거죠. 평소에는 하나님과 멀리 살다가 하나님과 아예 대화도 안 하다가 무슨 일만 나면 달려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뜻인지 뜻이 뭔지 사사건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평상시의 삶의 체질이 하나님적인 사람,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하고 귀물이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의식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쪽으로 결정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롭지? 이렇게 말할까? 아니면 저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말할까?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요. 어떤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말을 말하는데 그것이 평상시의 마음과 체질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어서 그냥 자기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말을 막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계속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연스럽게 부합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요. 이제 드러난 뜻과 중립지대에 있는 뜻들을 듣고 중요한 첫 번째는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계속 구하는 거죠. 구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체질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드러난 뜻과 중립지대에 있는 뜻들은 이런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과 나의 체질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좌표가 됩니다. 그런데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나 중립지대에서의 하나님과 뜻과는 또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좀 어려워요. 뭐냐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사건 앞에서 우리가 찾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거대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생명을 잃어요. 난민들이 배를 타고 오다가 200명, 300명씩 그냥 배가 뒤집혀서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거기에는 갓난쟁이 아기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갑자기 지진으로 죽고 토네이도로 죽고 저렇게 난민들이 죽어가는 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한참 밝게 뛰어놀아야 할 아이가 질병의 굴레 속에서 링거를 꽂고 쉬들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유 없는 고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이때 묻는 뜻은요, 드러난 뜻과 하나님 중립지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어령 선생님을 잘 알 겁니다. 이어령 선생의 딸 이민아 씨가 2012년도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은 이민아 씨에 대한 글, 그 삶의 궤적을 보면요. 어떻게 한 사람에게 그 많은 고난이 몰릴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민아 씨의 삶을 잠깐 요약하면 결혼했는데 5년 만에 파경합니다.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죠. 그래서 살아보려고 그 이후에 홀로 몸부림치는데 갑상선 암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재혼하죠. 재혼했는데 재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자폐아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민아 씨가 망막상실로 실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그리고요, 26살 난 그 큰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자매가 말기 위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53세로. 여러분, 이 고난의 굴곡 속에서 그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들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체험들이요,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아버지 이회룡 박사가 회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면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과연 이 많은 고난을 한 사람이 당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너무 궁금해집니다. 저는 인간이 당하는 고난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스스로 초래한 고난도 있고요. 또 환경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유전적 요인이나 성장 과정에서 받은 상처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이토록 여러 가지죠.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궁금한 거죠. 뭘까? 도대체 뭘까? 고 이민하 씨는요, 다른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주신 기적적인 치유의 선물을 생각하면 왜 다른 고난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어요. 현대의학으로는요, 그 자매의 눈을 못 고친다 그랬어요. 근데 망막 손실이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기도 중에 눈이 나았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 다른 병도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망막은 기적적으로 현대의학도 안 된다는 것이 눈이 보였는데 그 이후에 며칠 만에 큰아들이 죽었어요. 기적적으로 눈을 치료했다면, 그리고 마지막 그녀가 말했던 왜 위암은 치료해 주지 않았을까? 그녀의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 앞에서 이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출간된 책인데요. 제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 고백 앞에서요, 일단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제 의문을 접고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녀의 이 고백 앞에서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나의 진짜 본심은 뭘까?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장해제되어 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나는 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 내가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가? 결국 내가 다다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우리의 본질적 실체는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그 자매처럼 삶과 죽음까지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과 영생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 앞에서 무장해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저는 그녀의 믿음을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고난과 그리고 그 은혜의 신비를 더 이해하고 싶을 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해력이 닿지 않는 저 먼 곳에 있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중립지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 뜻을 묻는 제 마음의 동기도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신비스러운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요, 알기도 어렵고 사실 안다고 해도 행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더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자주 우리의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면 좋은데요,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이민아 씨 같은 것인데요. 내가 원하는 뜻은 이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종종 고난을 짊어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두려운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도 염려할 필요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조절하고 교정해 주듯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혹시 나에게 고통이 올까 봐 내가 두려워해서 움츠러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한번 뜻을 생각해 보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란 뜻이니까. 그런데 성경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고난 앞에서는 우리를 과소평가해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를 과대평가하는데 고난 앞에서는 나 이거 안 돼요라고 과소평가하는데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쫄지 마라. 너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캘커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 테레사 수녀가 이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저를 너무 믿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의미심장한 농담입니다. 테레사 수녀도요, 때로 고난을 겪으면서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질문한 거죠. 하나님, 저 너무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테레사 수녀에게 감당한 힘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시련의 터널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쫄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이해하기 힘든 그 하나님의 뜻, 고 이민아 씨가 겪는 것 같은 출고난을 당할 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은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만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뎌 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한 적이 있지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만 했다면,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죽어갔고요. 살아남은 많은 유대인들은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은 없다. 우리가 갈 길이 힘들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어떻게든 걸음을 내디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우리가 답답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비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의 말에 솔깃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주장에 마음을 뺏깁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속았다는 것을 깨닫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아는 비법도 없고요. 예언하는 사람도 하고 아니면 그만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붙듭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소위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통계시를 받는 방법을 전수해 주겠다고까지도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지 않아요. 그런 일이 없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만약 나에게 일어나면요, 좋아할 게 아니고 긴장해야 됩니다. 기도 중에 내가 뚜렷한 음성을 들었다 싶으면요, 이게 내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증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내 생각 혹은 다른 것에 속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일에서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확실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한계 안에 갇힌 인간으로서 뭔가 확실한 것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심정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육신이 있고 사는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에는요, 언제나 모호함과 그리고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 성격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긴가민가하고 알쏭달쏭하고 잡히듯 말듯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호함 속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확실한 것을 찾아다니면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 모호함은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비로소 제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좀처럼 당신의 뜻을 환히 드러내 보이지 않으십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유랑할 때처럼 구름 기둥이 멈추면 서고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면 믿음의 길이 훨씬 수월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구름 기둥도 보이지 않고 불기둥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호하고 불확실한 믿음의 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제가 테레사 수녀에 얽힌 일화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책 제목이에요.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존 캐버너라는 사람인데,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저자로 알려진 존 캐버너가 좀 유명해지기 전이죠. 그가 킬커타에 가서 3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존 캐버너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첫날 아침에 그가 테레사 수녀를 만나죠. 수녀가 묻습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존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수녀가 되묻죠.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그가 대답하기를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녀가 단호하게 말하죠.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 없습니다. 예기치 않은 대답을 들은 조언이 놀라서 수녀를 쳐다보는데 수녀가 말하기를 확실한 것은 당신이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조언이 되묻죠. 그런데 수녀님은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고 또한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수녀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수녀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저는 한 번도 확실하게 알고 믿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늘 가지고 사는 것은 확실함이 아니고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확실한 목표와 지도를 손에 쥐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건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그분을 따라 걷는 게 굉장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분을 제대로 안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더 확실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았던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가 그 잘 아는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이 성경 구절은 아닌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그가 말했는데, 시작. 믿음은 이끌려가게 될 곳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을 잘 보십시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는데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비게이션이 있는데요. GPS가 별로 안 좋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켜졌다가 꺼졌다 하니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불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지만 든든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보고 있는데요. 이 주기도문의 앞 세 가지의 기도가 왜 중요한가, 왜 이것이 순서대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사람은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무제한의 신뢰를 바칠 수 있고, 무제한의 신뢰를 바치는 자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기도의 순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이민아 씨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녀가 한 그 마지막 그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 오늘이 이 세상을 떠날 완벽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를 그날까지 땅끝에 선 아이들 가슴에 사랑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녀의 이 고백, 오늘 죽는다면 오늘이 이 세상을 떠날 완벽한 순간이라는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그녀가 히브리서 11장 8절처럼 하나님께 두고 있었던 무한한 신뢰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여러 번 경험한 그녀였기에 이번에도 그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믿었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느 날 문득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겠다는 마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유작이 된 그녀의 마지막 책 제목이 땅에서 하늘처럼입니다. 이 제목은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땅에서 이 땅을 걷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땅입니다. 이 땅에는 인간의 욕심과 야만이 뒤늦혀 있는, 그 배후에는 사탄의 흉흉한 형제가 숨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그분의 다스림에 자신을 맡기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그분의 다스림에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아직 확실하게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늘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길을 걷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늘처럼 살아 하늘에 이르는 길이 믿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는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뜻이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이 땅에서 하늘처럼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드리면, 내가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땅에서 하늘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이 기도를 드리면 이 기도는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뜻이 제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어떤 길이라도 걷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내일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저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오직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면 이 기도는 이런 뜻이 됩니다. 하늘 아버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해주십시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힘써 노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세상을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이 기도로 중보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늘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타락한 욕심과 사탄의 악한 뜻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그 같은 변화가 일어나도록 저를 도구로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결국 누구를 위해서 올리든 누구를 위해 올리든 이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내 믿음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겠고 다짐하는 기도가 하늘과 땅의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세 번째 기도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기도도요. 매우 위험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제대로 드리면 내 삶의 목적이 바뀔 것이고 삶의 방법이 바뀔 것이고 삶의 방향도 바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도를 드리면 이 기도는 매우 위험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 우리 인생이 뒤집혀요. 하지만 이렇게 뒤집힘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입을 열어 이 기도를 하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뒤집힘은 매우 위험해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뒤집힘은 진정한 희망의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셔서 그리고 재림의 그 순간까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사업, 우리나라, 우주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희망과 미래는 우리의 희망과 미래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이죠. 그분의 초림과 재림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 가는 목표 역시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뜻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갈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그 한 사람이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스 공동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현실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이상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우리 가정에, 내 개인의 삶에,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이 지상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불가피했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늘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